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3월 17일 월요일 가장 큰 죄 두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희생이 따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의 실체이다. 그런데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면 가장 큰 두 가지 죄는 어떤 것인가? 시편 135편 13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흔한 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구약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인 우상 숭배라는 큰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가랴 7장 9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난하신다고 말하는가? 이것과 우상 숭배의 죄는 두 개의 큰 계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진노하시는 일은 우상 숭배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당신의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분노하신다. 구약 전체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죄이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20, 21절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교훈입니다. 구약이 강조하는 두 가지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묵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한편, 술주정뱅이는 멸시받고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적인 선고를 잘 아는 자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56.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겸손히 따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다시 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7계명과 8계명의 확장적인 적용 규례 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에는 이것을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곧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만나고 섞이지 말아야 할 존재가 섞이는 것입니다. 바른 연합이 아니라 잘못된 혼합을 모두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음행을 행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혼합을 의미하며 신앙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실제적인 남녀의 간음으로부터 이념의 혼합, 종자의 혼합, 다른 재질의 혼합, 거룩과 부정의 혼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은 첫 번째로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섞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두 종류 모두 잘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그늘에 가려 못 자라거나 영양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 나귀가 멍에를 함께 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나 나귀는 속도와 힘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들의 방향이 다를 때 힘이 센 쪽이 끌고 가게 됩니다. 힘과 에너지가 분산되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적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불신자와는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다릅니다. 둘이 신앙이 같으면 연합을 통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르면 힘이 분산되고 배우자를 전도하는 데 평생의 에너지가 소모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격려와 쉼의 장소로 만드셨지 영적 전쟁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또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류가 다른 실은 장력이 다릅니다. 옷이 수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 중에 간음의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음에 대한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질러졌던 간음이 결혼 후에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위자료 없이 소방맞춰 쫓아내기 위해 아내의 혼전 순결을 시비거리로 삼았을 법한 상황이 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처녀 부모는 딸의 처녀 증거물인 초야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결혼의 순결성을 지키고 여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에 또한 처녀를 강간하거나 동침한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녀를 죽여 각각의 배우자에게 혼인 언약을 파기한 행위를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읍 중에서 강간한 경우와 들에서 강간한 경우를 나누어서 여자가 억울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또한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성폭행하다가 발견되면 남자는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루벤처럼 아버지의 아내 후처나 서모를 범했을 경우에도 정죄를 해서 공동체 관계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신앙적인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배제될 대상은 종교적인 이유로 거세된 남자, 롯과 두 딸 사이에 출생한 모압과 암몬처럼 근친상간에 의해 출생한 사생아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진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을 항상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밤에 몽설한 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해졌으므로 하루 동안 진 밖에 나가 있다가 해질 무렵 목욕한 후에 진영에 합류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룰 때는 남자의 성적 에너지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의적 의미 외에 함락당한 도시나 촌락의 부녀자에 대한 병사들의 야만적인 성적 에너지 방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성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도망온 노예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제위에 있었던 성전 창기들을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결과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정결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섞임으로 창조 질서를 범하는 것은 성의 파괴에서 일어납니다. 성은 거룩한 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은 십계명의 제8계명을 확장한 규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여기서는 이렇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다. 이 속에는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과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고 훔치는 것만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족에게 고리대금업을 금지합니다. 생계형 채무자인 동족에게 이자를 붙여 대부활동을 하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채무노예로 몰아가는 죄입니다. 다만 타국인에게는 꾸어주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는 성급한 서원의 관행을 금지합니다. 성급한 서원의 금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급한 흥정이나 거래를 하듯이 진정성 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엄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긴급한 생계 문제를 가진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곡식이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긴급 자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 충족을 위해 허용된 권리를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먹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낯을 대는 추수 행위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더치 누기니에서 있었던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더치 누기니 밀림 속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부의 도움으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원주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지나자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익은 파인애플 열매를 모두 다 따가버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선교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부인은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약도 무료로 제공하고 치료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닫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따갔고 결국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병든 아이들은 폐렴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둑 하나 때문에 다른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과목을 심었던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손으로 심었으니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마을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반반씩 밭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의 밭에 있는 파인애플은 계속해서 없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선교사는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그에게 주기로 하고 새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심는 수고비는 내가 지불하겠소. 하지만 이 나무 열매는 나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어.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칼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파인애플을 몽땅 도둑맞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는 다시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대신 그가 운영하는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원주민들은 성냥이나 소금이나 낚시 바늘 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파인애플은 혼자 먹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없으니 전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또다시 상점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민은 돌아왔고 파인애플은 다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회의를 느낀 선교사는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파인애플 과수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이 없어져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으시구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선교사에게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봅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이제 더 이상 파인애플 나무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화낼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갈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이 다 익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썩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파인애플을 보면서 선교사는 썩어버리는 것보다는 원주민들이라도 먹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인애플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 파인애플을 따서 선교사에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비로소 내 것을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내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는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되는 물건의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양식을 갈아먹는 데 쓰이는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맷돌이나 겉옷은 꾸는 자가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주는 전진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의 강제로 납치의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납치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언약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신명기 24장 1절 4절에는 결혼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의 사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본 마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결혼, 이혼, 옛 남편과 재결혼의 여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재적으로 치정에 얽힌 삼각관계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통치자이시며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그분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생 사업이 마쳐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자신과 세속적인 사물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느슨한 생각을 해온 마음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마음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극기와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의 무한한 가치와 정비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써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큰 위험은 자신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인 죽음의 씨앗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아방종과 자기 사랑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신뢰를 모두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자아 포기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초기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옮겨놓는 발걸음마다 자아 포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과 지속적으로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강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끄는 수많은 논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의문을 일으키나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면밀한 주의와 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물에 그것을 쏟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심령의 새 생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과 이론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찌게 하고 자극하는 양식을 우리의 심령에 공급할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진리, 곧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과학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실패하고 실망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산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에 새로운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모본을 더 바싹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할 당시에 겪었던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품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땅과 하늘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것은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1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의 활동.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의 재물과 명예, 어마어마한 호칭, 장래의 면류관, 왕국의 영광보다 더 낮게 여긴 많은 예증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믿음의 눈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고정되었고 장차 받을 상급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부한 것이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일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졌다. 하나님의 자녀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소망과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이것들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장차 주어질 영생이 너무도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장차 받을 상급과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간주했다. 앤드루스 경제는 믿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이야기했다.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능력이 그의 육신이 불타고 있는 동안 그를 지탱해 주기에 충분할 만큼 강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고난당하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이 맹렬하게 타고 있는 불꽃보다 더욱 강한 여부에 대한 증거를 그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 다음번에 그의 차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증거는 불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해줄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증거를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의 화형을 목격하기 위하여 모여든 쓸모없는 자들, 호기심에 찬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화형주로 나아갔다. 나무단을 가져와서 불을 붙였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많은 것이 그 증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교자에게 눈을 고정시켰다. 불은 타고 또 탔다. 살이 검어졌다. 그러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고통스런 광경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양팔은 이미 파삭파삭해졌다.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모든 사람은 불이 할 일을 다했으므로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불꽃 속에서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뻗쳐졌다. 마음이 약해졌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기쁜 증거를 보았다. 그것은 그의 전신에 퍼져서 그의 믿음과 소망과 그의 용기를 소생시켰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앤드루스 형제는 시커멓게 타버린 두 팔을 불꽃 속에서 높이 쳐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도 역시 어린애처럼 울었다. 거의 모든 회중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 집회는 10시경에 마쳤다. 흑암의 구름이 상당히 물러갔다. 헤밍웨이 형제는 일어나서 그가 완전히 진리를 배반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상을 반대하고 이상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핍박해 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그의 아내는 감격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딸과 다른 몇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화이트 자매가 증거한 증언이 보좌에서 직접 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감히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볼 형제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실상이 그러하다면 그의 경우가 대단히 잘못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배교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젊은이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시인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계획하고 버몬트주 브레인트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약 30명의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처럼 계속적으로 활동한 후에 25마일의 거리를 여행하기에는 너무도 춥고 거칠고 사나운 날씨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볼 형제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서든지 위하는 편에서든지 어느 한편을 택함으로 교회가 그의 일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때까지 워싱턴에서 일을 계속하기로 마침내 결정했다. 집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는데 로드맨과 하워드 형제가 참석했다. 매우 허약하고 신경도 쇠약하며 마치 지난날에 너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와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뉴엘 미드 형제도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다. 교회의 상태가 다시 숙고되었고 가장 가혹한 책망이 교회의 번영을 가로막은 자에게 주어졌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